저희가 지난 1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서 보신 분들은 제 설교 제목 앞에 선교적 교회 7이라고 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7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김희로 목사님과 이광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선교적 교회가 이제 무엇인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아마도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막 이렇게 정의하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들을 쭉 들으면서 몇몇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남으셨을 거예요. 뭐 존재론적 선교라든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라든가 아 그래서 좀 일상이 좀 중요한 것 같구나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남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사실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왜 담임 목사님 쪽에서 미셔널 처치 들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선교를 뜻하는 미션에다가 예전에는 그냥 선교적의 형용사형인 뭐 미셔너리, 선교사의 이런 거였는데 선교적이라는 단어 AL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1998년도에 미국에서 책이 한 권 발간됩니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부제가 북미 교회의 파송을 위한 비전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송이라고 한다면 뭐 선교사를 보낸다거나 어떤 사람을 보내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이야기하듯이 교회를 파송하기 위한 비전이라는 그 선교적 교회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중심 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교는 몇몇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보내셨다, 파송하셨다. 어디 멀리 가서 선교지만 우리가 거기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곳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교회가 파송을 받았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과거에 생각하던 선교와 다른 이런 개념들이 나오게 됐을까요? 그것은 영국의 한 그 선교사이자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의 고민과 그가 경험했던 여러 어려움들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도전들에 대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작고하셨고요. 1909년생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그 젊은 시절에 학생 선교운동에 도전을 받아서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사로. 그리고 그곳에서 35년간 선교사로 생활을 하시고 65세의 나이에 영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귀국을 했더니 자기가 떠날 때의 상황과 영국 사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분명히 선교하는 나라였고 그래서 본인도 선교사로 도전받고 인도로 떠났는데 돌아와 봤더니 오히려 인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영국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자서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의 목회는 인도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어렵다. 반대를 넘어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다. 영국은 이제 이교도 사회이며 이교도의 거친 형태와 직면해야 하는 진정한 선교사역의 발전이야말로 교회가 직면해야 하는 가장 큰 실천 과제가 되었다. 불과 35년 만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 선교학자의 고민과 기도 가운데 선교적 삶, 선교적 제자,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부분, 이게 왠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낯익게 다가오지 않으시나요? 뭔가 선교지보다 더 싸늘한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해서 뭔가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냉소적이고 차가운 사람들의 시선. 그것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한국 사회도 뜨거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불과 30, 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안산이란 도시에 가서 개척을 하셨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로 말 그대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두 살 된 저희 누나, 저는 뱃속에 있었고요. 그렇게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라오면서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형성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시선이 완전히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선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1년에 한 10차례 가까이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교지에 나가보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지 사람들의 반응이 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3.1교회에 오고서 처음 참석했던 선교가 대만 선교입니다. 우리 대만 선교 가려면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다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형리를 외웁니다. 니팅고 예수마 예수스선. 제가 처음으로 중국어를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듬떠듬 전하는 그 사형리에 대만 사람들이 반응하고 자기가 영접하겠다고 하고 막 연락처를 남기고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거기서 야 내가 여기서 개척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 거부카드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좀 화제가 되어서 이렇게 뉴스에도 이렇게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명함 사이즈의 카드입니다. 혹시 그림 준비됐으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명함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 디자인이죠. 하나는 2017년도에 제작됐고요. 하나는 2018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중에 프리싱커스라는 그 단체에서 이 카드를 제작해서 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동아리 회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원치도 않는데 자꾸 전도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좀 젠틀하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거절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 말 3월 초면 저희가 캠퍼스 전도를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그 캠퍼스가 점점 이렇게 뭔가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레슬리 위긴이라는 선교학자가 이야기했던 그 선교지보다 더 당혹스러운 경험, 뭔가 이렇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차가운 냉소, 뭔가 이렇게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 사회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난 것일까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 선교지의 사람보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 차갑게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보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변해버린 것일까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정직하게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지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본문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성경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좀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비난하고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워낙 많이 이렇게 막 욕을 먹고 뭔가 비판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을 볼 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당대에 굉장히 율법을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고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야, 너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는 웃자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근데 이 질문을 받는 아이들 중에 굉장히 좀 당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괜히 아빠가 좀 서운할 것 같고 아빠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엄마가 좀 이렇게 좀 실망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던진 이 율법 학자가 던진 질문에는 비슷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뭐가 제일 중요한 계명이냐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면 반대로 야, 봐라. 예수님은 다른 계명들, 다른 것들 무시한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그들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완벽한 대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 내용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희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 완벽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할 말을 잃은 채 더 이상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완벽한 대답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대답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36절 말씀이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하나만 꼽으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계명할 때 이 포이어 웬톨레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오히려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의미를 명확하게 나타내는데요. Which is the greatest commandment in the law. 우리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영어 시간에. 더 플러스 뭐 최상급. 하나 뽑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아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던 율법 학자였으면 예수님께 한 번 더 물었을, 아니 두 개 말고요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하나를 꼽아보라고 하는데 굳이 두 개를 이야기하셨을까요? 무슨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 그 가운데 하나만 예수님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동등하게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같으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모이오스는 성경 가운데서 동일한 모양, 동일한 힘, 동일한 권세를 가진 물건을 비교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야, 첫 번째 이거고 다음은 이거야가 아니라 야, 첫 번째 이거고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 그것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분리할 수 없는 문제였고, 예수님조차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조차 선택할 수 없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잘 소통하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가치에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뭐 여유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필수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정말로 두 가지 모두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같은 힘과 같은 에너지로 같은 노력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내 몸처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라고 한 우리의 이웃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도전받고 이렇게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 하나가 The Art of Neighbor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제이 패텍, 데이브 루니안이라는 두 분의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들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에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우리 옆집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에서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것이 이 저자가 굉장히 신선한 질문을 던집니다. 책의 초반에.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저자가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이 진짜 네 옆집 사람, 너네 옆에 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라면 어떻게 넌 할래?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이웃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내 옆집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 그래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굉장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는 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있니? 넌 그 사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네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책에서는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아홉 개의 칸이 있는 표를 제시하고요. 가운데 저 노란색에 쳐져 있는 것에 자기 이름을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자기가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내 집을 중심으로 근처에 8명의 그 가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을 써라.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뭐 가족은 몇 명이고 하는 일은 뭐고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써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웃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필요나 깊은 고민들이나 어려움들을 알고 있으면 써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유학 시절에 읽었고요. 당시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적어보니까 딱 세 집 정도 어떻게 적더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그 흑인 아저씨. 그냥 뭐 몇 명이 사는 것 같더라. 제가 사실 이걸 적으면서 굉장히 좀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부끄러웠던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표의 제목 자체가 테이블 오브 쉐임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의 표. 누구나 이걸 적어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 사실 저는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이게 자가도 아니고 또 언제 이사가 나갈지 몰라요. 아유, 제가 직장이 멀어요. 그래서 사실 직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시간, 두 시간 걸리고 집에서 진짜 잠만 자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옆집 사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내가 직장에서 자리가 여기야?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여덟 사람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교회 다니는 이웃, 교회에서 만난 이웃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우리 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우리 목장 사람들에게 잘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만족하며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돌아보니 제 주변에는 죄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다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참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뭐 모임 간다 그러면 맨날 가는 자리가 술자리니까 거기에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막 술 마시지 않고 거기에 껴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막 주말에 놀러 가자라고 하는데 하나 교회 가야 돼서 못 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이 때로는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편함 없이 어려움 없이 민망함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주변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남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교회 안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사실 교회와 관련된 이렇게 기사나 글들을 볼 때 댓글을 보기 이렇게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막 조롱과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끼리 사랑하며 살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때로 내가 불편하고 어색할지라도 내가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자리를 지키며 그들과 내가 함께하기 원한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 내가 그 불편함을 견디며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과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맺으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몇 장만 넘겨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있을 심판의 날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판의 날에 우리 가운데 물으실 것이 있는데 그게 역시 무엇이냐면 너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약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위로한 것이 예수님을 먹이고 입히고 위로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심판의 날에 너희가 얼마나 오래 예배했는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가운데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저 뭔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만 나누고 혹은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교회인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또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선교 열심히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 자꾸 이렇게 막 일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웃이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선교적 교회는 우리가 여름에, 겨울에 막 선교지 나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과는 상관없나?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질문이 저에게 있었던 굉장히 큰 질문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3.1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선교 담당으로서 이렇게 선교를 섬기고 할 때 저한테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나는 유학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영어로 막 애써가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배웠고,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이웃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할 수 있을까를 나는 열심히 배우고 관심이 있는데 나는 왜 맨날 해외 선교지에 있는 걸까? 라는 것이 저에게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저게 이제 매년 9월이면 담임목사님과 1대1 면담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제가 초창기에 해마다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요청드렸어요. 목사님, 저도 목양을 하고 싶습니다. 저 진장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햇수로 7년 채 이렇게 선교 담당으로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자리를 부르셨는지를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가 그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과 교회의 어떤 순서보다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누리면서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요. 제가 먼저 변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통영선교를 저희 청년일부 지체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그 저녁 집회 가운데 제가 참여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진짜 그 20대의 청년들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야, 내가 봐도 이렇게 감동적인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이 저에게 너무 큰 감동으로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가 여름에 겨울에 가는 이 선교가 우리 사역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사역의 시작점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훈련소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름이면 겨울이면 선교제에 가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속한 그 사소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함께하자고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의 선교적 삶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선교가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엔진이고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름과 겨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그곳으로 멈춰서지 마시고 그곳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저 교회가 뭔가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뭔가 더 많은 이벤트를 하고 더 많은 구제 활동을 늘리고 단순히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선교적 교회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저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에 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교회로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뭐 길을 가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의 사소한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그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을 선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그 시작점이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심리학을 배우면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흥미있게 가장 인상 깊게 배웠던 개념 중 하나가 변화맹이라는 그 현상이었습니다. 변화맹.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게 영어로는 오히려 더 이해가 쉬워요. Change blindness입니다. 어떤 눈앞에서 이렇게 변화의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변화맹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영상을 하나 틀어주셨어요. 이 영상을 보니까 한 다섯 사람 정도가 이렇게 농구공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패스하면서 이렇게 있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니죠. 교수님께서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한 사람을 지목하더니 자, 이 영상에서 요 사람이 몇 번이나 패스를 받는지를 좀 세보세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섯 명 정도가 있고 공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한 두세 개를 이렇게 튀기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 사람을 봤어야 했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고 한 2, 3분 있다가 영상이 끝났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그럼 이제 물어야겠죠? 몇 번이나 패스했나요? 근데 그걸 묻지 않으시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고릴라 본 사람 있어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다들 굉장히 이렇게 무슨 소리야 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한 70명 정도 되는 대형 강의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릴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그 영상을 다시 틀어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고릴라는 아니고요. 고릴라 탈을 쓰고 이렇게 고릴라 분장을 한 사람이 고릴라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영상 속에서. 그 패스, 이게 막 구석에 숨어서도 아니고 그 패스하는 그 중간에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걸 못 본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왜냐하면 맥락이 안 맞잖아요. 패스하는 상황인데 왜 고릴라가, 아무도 고릴라가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지도 않았고요. 그냥 집중해서 그 패스하는 것만 세고 있었어요. 눈앞에 고릴라가 나타나는데 70명이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아, 이게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우리 눈앞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엉뚱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그저 분주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만나실 거라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 오늘 하나님 일하실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지 가면요,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여러분의 사소한 삶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교회라는 건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삶의 관계 가운데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이러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동일하게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은 찬양은 우리 예배 전에 불렀던, 이 말씀 전에 불렀던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그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통하여서, 친구와 만나 대화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내 삶에 함께 하실, 나의 일상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일상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홀려버리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선교적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 자의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의